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알지오 역사 프로그램 역사 채널의 RJ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도 떨립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여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는 시간이라고 하였는데 모든 시간들이 모여 역사를 만듭니다.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과거 역사 속 오늘 5월 18일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04년 5월 18일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격변을 겪은 프랑스에 나폴레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나폴레옹은 황제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프랑스는 공화국으로 향한 발걸음을 돼갑니다. 1868년 5월 18일에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가 출생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를 사람은 좋았으나 무능한 군주로 표현합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에 지친 러시아에는 혁명이 발발했는데 황제 니콜라이는 왕위에서 쫓겨나 퇴위하였고 1918년 총살행을 당하였습니다. 황후와 황태자, 왕녀 4명의 모든 가족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왕녀 중 한 명이 아나스타샤인데 이후 자신이 아나스타샤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899년 5월 18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막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제창으로 세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된 국제회의인데 1899년과 1907년 두 차례에 열린 국제평화회담이었습니다. 제1차 때 26개국이 참석하였고 2차 1907년에는 44개국의 대표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회합하여 군비 축소와 평화유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제2차 회의 때는 한국에서 고종의 밀령으로 이상설, 이휘종, 이준이 파견되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간섭을 호소하였습니다. 한국의 회의 참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것을 항의하는 밀서의 전달과 을사 조약이 한국의 뜻이 아니고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폭로하여서 파기시키려 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결국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준은 병으로 앓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또 1980년 5월 18일 한국 강주에서는 공권력의 만행에 맞서 싸운 강주 시민들의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세계 유네스코 기록물로 지정된 세계적인 항쟁입니다. 그리고 시차는 있지만 같은 날 1980년 5월 18일에 세인트 헬레나 산이 폭발하였습니다. 이 세인트 헬레나는 나폴레옹이 유배되었던 그 세인트 헬레나는 아니고요. 미국 워싱턴주 남서부에 있는 화산입니다. 이 화산 폭발로 47개의 교량과 24km의 철로 그리고 300km의 도로가 파괴되었고 인명피해는 5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5월 18일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RGO 역사 채널의 첫 주제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첫 방송의 주제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1804년 5월 18일에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로 즉위한 사건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강주 민주화 항쟁에 있었던 뜻깊은 날이라서 혁명으로 그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혁명은 운명을 바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있게 만든 사건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란 정확히 세 번의 혁명, 1789년, 1830년, 1848년 이 모두를 함께 일컫는데 보통 1789년 혁명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역사적 운명을 바꿔 놓았는가 하면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되어 온 소수의 왕과 귀족이 지니던 정치 권력을 시민의 손으로 국민에게 옮겨온 역사적 전환점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고 지배하던 특권 귀족 계급으로부터 지배당하던 보통 시민 계급이 주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과연 혁명이라고 할 만하죠? 물론 이러한 시민혁명이 프랑스에서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유럽 역사에서 최초의 시민혁명은 1568년부터 1648년에 계속된 네덜란드 독립전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도 프랑스 대혁명보다는 앞서서 시민혁명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뭐냐면,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시민들이 권리와 자유를 누리려는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단지 압제자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얻으려던 투쟁이었고, 미국의 독립전쟁도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어난 시민혁명이었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오늘의 시민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인류 역사의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루하신 건 아니죠? 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유럽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위와 신분으로 지배하는 봉건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 앞에서 인간은 아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등장한 계몽주의는 이런 낡은 어둠을 이성의 빛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옳은 것과 바른 것, 아름다운 것을 파악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로지 누가 신가, 신의 대리자인 교회, 그리고 귀족들만 그것을 알수 있다 했죠. 하지만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우칠 수 있는 이성이라는, 남성 여성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요, 이성이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계몽주의 사상가로 열심히 활약한 분들을 모시고 그들의 말씀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볼테르 선생님이십니다.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태생이 아닌 미덕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루소 선생님이십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인간은 태어났을 때는 자유스러웠으나 사회 속에서는 무수한 쇠사슬에 얽혀져 있습니다.
몽테스키외 선생님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법을 금지하는 행위를 할수 있다면 모든 사람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마지막 데카르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감을 무엇으로 느끼십니까? 저는 생각함으로 존재합니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자각이 필요한데, 이런 계몽 사상의 자극과 자유에 대한 사상은 프랑스 혁명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유럽과 세계사에서 정치 권력이 왕족과 귀족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시기가 열렸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국교는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 왕은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존재로 절대 군주로 통했습니다. 짐은 곧 국가이다. 짐의 권력은 오직 신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하늘의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이듯이 짐이 이 프랑스를 태양처럼 비춘다. 짐은 카페 왕조의 부르봉 왕가 루이 14세이다. 루이 14세의 그 위엄과 권세는 정말 대단하였고, 베르사유 궁전을 짓는 것으로 그 절정을 나타냅니다. 이런 왕가 귀족들이 누렸던 당시 17세기, 18세기 예술과 문화는 바로크와 로코코로 나타났습니다. 17세기 절대 군주의 궁정을 중심으로 바로크와 양식이 유행했고, 18세기에는 섬세하고 우아하며 절대적인 문화를 반영하는 로코코 양식이 유행했습니다. 섬세하고 기교적인 로코코는 궁전보다는 귀족과 부유한 상인의 저택의 실내 장식, 가구 등에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음악에서는 바흐와 핸델 등이 바로크 시대를 열었고, 디어, 모차르트와 베토벤 등이 고전 음악을 완성했습니다. 문학에서도 각 나라마다 고전 문학이 유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로빈슨 크루소, 글리버 여행기,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지오 역사 채널 첫편 프랑스 혁명에 대해 듣고 계십니다. 18세기 초 프랑스의 인구는 2천만 명이었다가 1789년까지 800만 명이나 늘어났는데 특히 도시민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농업 국가인 프랑스에서 도시민이 두 배로 늘었다는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고 살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인구의 상당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나라 전체는 부유해진 것이죠. 문제는 소수만이 재산을 더 늘렸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에서 품돈을 빼앗아 소수 부자의 주머니로 넘겨주는 제도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왕과 귀족들은 궁궐에서 매일 잔치를 펼치며 기뻐하고 하하호호하며 지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씻지도 못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와, 진짜 천국이 따로 없네. 이리 멋진 파리가 맨날 열리고 왕과 왕비까지 볼수 있고 지긴다 지기.
괜찮. 오늘 봉주르 백작 추천한다 이태연아.
그렇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나? 선물도 아까 드렸다 아이가.
내는 한우 세트 하나 드렸는데 니뭐 준비했노?
눈도장 확실히 찍을라고. 아라비아에서 들어온 후추하고 향료하고 줬다 아이가.
아이고야, 돈도 많은 갚네.
어쩔 수 있나? 이 바닥에서 저런 백작님하고 연주를 터놔야 앞길이 순탄치 않겠어?
왕족과 귀족들이 매일 파티를 펼치는 프랑스 절대 왕권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변 시선을 피해 건물의 구석진 벽이나 바닥 또는 정원의 풀숲이나 나무 밑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밤마다 화려한 무드회가 열렸으니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정원의 꽃이나 잔디를 밟고 용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궁중 무도회에 초대된 귀족들은 휴대용 비행기를 지참해 급한 상황에 대비를 하기도 했으나 오물을 비우는 것은 하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물을 버리는 건 역시 으슥한 정원 구석이었고, 궁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배설 또한 이러했다고 하니 오물로 덮인 궁전의 실상은 짐작하고도 남겠죠. 당시 도시에는 상하수도 시설의 필요성도 몰랐고 자기 집의 오물을 창밖으로 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도시 거리거리에는 쓰레기와 오물 투성이었고 냄새도 고약했으며 청결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죠. 페스트의 전염으로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잘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향수를 썼고 거리의 오물을 피하기 위해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는데 오늘날의 하이힐의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사치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의 가난한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왕비는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땅이 없으면 고기를 먹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의 물정과 백성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인데 누구나 들어도 그 말하는 입을 한대탁 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합니다. 불합리한 신분제도, 흉작과 가난에 이어 흔들리는 국가 재정이 프랑스의 혁명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에 끼어들어 재정난이 심해졌고 왕족과 귀족들의 사치가 이를 재촉하였습니다. 당시 나라 살림은 남의 빚을 얻어쓰고 그것을 갚는데 바쁠 정도로 위태로웠습니다. 이런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왕은 해결했을까요? 본격적인 프랑스 혁명의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이렇듯 나라의 재정이 어렵고 빚이 많아지자 루이 16세는 지금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특권을 누려온 성직자, 귀족에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세금을 결정할 권리는 상부에만이 할수 있다고 반발했고, 일부 평민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국왕은 새로운 세금 제도의 마련을 위해서 성직자, 귀족, 평민 이렇게 3부로 구성된 3부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3부회를 통해서 평민들은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 했고 3부회가 뜻대로 열리지 않자 따로 국민의회를 결성해서 자신들이 진정한 국민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탄압이 주어지더라도 국민의회는 해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기초가 확립될 때까지 우리 국민의회는 필요에 따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소집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회의 주장에 국왕은 앞으로 3부회의는 신분별로 모여 국회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때때로 도의를 하되 특권청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도록 하시오.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국왕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된 국민의회는 국민의회를 지키고 옹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시민들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 행정을 넘겨받아 민간인으로 짜인 군대인 민병대를 조직하였습니다. 민병대와 시민들은 무기 판매점을 빼앗고 무기창고를 석격했습니다. 시민들은 소총 2만 8천자루 대포 5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어 바스티유 감옥에 하역이 저장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 그곳으로 몰려갔으니 1789년 7월 14일 마침내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왕씨여! 어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무기들을 뺏어갔다고 합니다. 바스티유를 지키던 드로네이 사령관과 파리시장 플레이 제이유의 머리를 창 끝에 꽂고 파리 시내를 누리고 피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이 미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발음 좀 똑바로 해라.
이 무슨 청청 병력 같은 소린가?
성공합니다. 팔뿐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농민들이 귀족의 집을 습격하고 재물을 빼앗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귀족들은 어디 있느냐? 모두 들러라!
나라는 이처럼 피마디로 어지럽게 되자 루이 16세는 모든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민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귀족들의 사냥꾼, 사냥권, 강제 사용권 등 봉건적 특권을 포기할 것을 밝혔고 추기경, 라로슈푸코와 파리 대주교는 11조의 세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구제도의 폐지를 모두 다 환영하고 혁명의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혁명의 참뜻을 널리 알릴 필요를 느낀 국민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모두 17조로 써인 이 선언문은 사람의 존엄성과 사람이 사람답게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각의 제도에 대한 개선의 정신이 가득 담긴 뜻깊은 것이었습니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언제나 그렇게 존속한다.
제2조. 모든 정치의 목적은 인간이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자연권의 보존에 있다.
제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5조. 모든 법은 사회의 해로운 행위만을 금지한다.
제6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법을 제정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인권선언은 공화제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정치체제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왕도 제30문의 국민의회도 이후 정치과정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농촌에 흉년이 들어 식량 부족이 심각해지자 10월 5일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에 참가한 사람들 중 여성이 많았는데 소리쳐 요구하는 내용은 식량 부족에 따른 빵의 문제였습니다. 국왕과 국민의회는 군중의 압력과 요구에 의해 베르사유에서 파리로 끌려나오게 되었습니다. 국왕과 국민의회는 파리 시민들의 감시와 보수에 무했습니다.
라브라경, 귀족들이 앞을 다투어 해외로 도망을 가고 있다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군. 새로운 혁명으로 구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 질서는 아직 갈 길을 못 잡고 백성들은 여전히 폭동으로 요란하고 배고픔으로 힘들어하고 있어.
국민의회도 저 폭동한 군중들을 잠재울 수가 없군. 국왕은 트릴궁을 빠져서 도망치다가 잡혔으니 이제 그 목숨도 장담하기가 어려울 걸세.
왕을 죽이기라도 한다면 저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가 가만히 있겠나? 아마 전쟁이라도 하려고 덤빌 걸세.
이 혁명이 그들 나라도 번질까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 조만간 전쟁이 날 걸세. 국민의회도 자기들끼리 파가 나뉘어 혁명의 앞길을 한치 앞도 볼 수가 없군.
1792년 9월 초 계속되는 패전과 식량 부족, 인플레 때문에 파리의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졌고 모든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반혁명자로 의심된 사람들을 살해하기 이르렀는데 그때 살해된 사람은 1만 2천명이나 되었습니다. 흔히 이 사건을 고할 학살이라고 부르는데 수정주의적인 역사학자들은 이때부터 혁명이 궤도를 이탈했다고 주장합니다. 1793년 1월 국왕 루이 16세도 봉건제의 계수로서 사형당했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남편의 뒤를 이어 다음날 단두대에서 참수되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심각한 압력을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겨내기 힘들다 생각한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혁명재판소 같은 무시무시한 기관을 만들어 국민을 억누르는 공포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통치하던 짧은 기간 동안 1793년 6월 10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무려 1000명이 되는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를 대공포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지방에서 의용군들이 모집되었는데 마르세유 출신 의용군이 행진할 때 부른 라 마르세야즈는 나중 프랑스의 국가가 됩니다. 혁명의 10년 동안의 시간에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공포정치, 총재정부 등의 정치 과정을 거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대가 사회 전체에 큰 힘과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그들의 큰 힘을 이용해 정치에까지 나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정치적인 혼란이 반복되자 오랜 혁명으로 지친 시민계급과 농민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줄 강력한 지배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곧 군인 나폴레옹에게 권력을 지게 될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은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테르미 도르파와 부르주아와 농민의 열망의 부흥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드디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에 의해 프랑스 대혁명이 종결되고 프랑스 사회에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소수의 왕과 귀족들에게서 자유와 평등, 권리를 찾게 해준 시발점인 프랑스 혁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여 피로 얼룩진 역사이기도 합니다. 혁명이라 불리는 모든 역사적 사건에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이룩한 일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 미국의 독립전쟁,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등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서까지 뜻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터전 위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혁명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길도 자꾸 걸어놔야 길이 나고 닦고 또 닦이고 갱이질을 해야 좋게 되듯이 네덜란드 독립전쟁,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들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찾으려는 어렵지만 힘든 투쟁의 길을 닦아온 시민혁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세계가 오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1830년 6월 혁명을 배경으로 한 영화 레미제라블의 OST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들으시고 역사 채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월 25일 석가 탄신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